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주간에 우리 봄학기 성경 공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정말 감사했었던 것은 기도했던 그 바램보다도 더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먼저 함께 모인 사람들이 이번 학기 동안 무슨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까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자리 그리고 자신들이 좀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정말 쏟아지는 눈물들 그리고 그 아픔들이 어쩌면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그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나는 이런 주제를 이번 학기에 꼭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들을 좀 나눴는데 특별히 가정 성경 공부에서는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그 일정표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서 건강한 자아상을 세우기, 내면적 상처의 치유, 내면적 상처의 치유 두 번째 시간, 성경적 가정을 설계하기, 부부관계 회복하기, 자녀관계 회복하기, 인생의 사축이, 한마디로 갱년기인데요. 그 갱년기를 대비하자, 그리고 마무리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정말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지금 내면의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아픔들이 먼저 점검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치유해 주셔야 정말 행복한 가정이 이어갈 수 있을까? 건강한 남편, 건강한 아내 그리고 건강한 부모가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를 그것이 바로 나의 내면에서부터 점검해야 될 이유다라고 얘기가 나누어졌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모였었던 청년들 성경 공부는 사실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21개의 주제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21개를 어떻게 다 다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거수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5개를 추렸고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뒷면에 청년을 위한 캠퍼스 바이블 스터디 그 내용들이 거기에 담겼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가 잘 알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배경이 여러 명이 다 달라서 엄한 하나님, 아주 부드러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품을 먼저 아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이 현대적 삶을 살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의 의미가 과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야 되는지 참 중요한 주제들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자 중에서는 공대생들보다는 인문 쪽에 전공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공통적으로 현 시대, 지금 학문까지도 연결되어 있는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청년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그리고 어떤 대비를, 그리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으로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청년의 때에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싶은, 연구를 스스로 하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지 실제적인 방법을 좀 나누겠습니다. 나누는 그런 시간, 이렇게 주제로 정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시간이 길게 허용되는 이 일정을 다 말씀을 드렸냐면, 제 바람 같았으면 저희 교회 교인 다가 이 성경 공부에 다 참여하기를 기대하지만 정말 시간적으로 그리고 형편에 또 이 모든 것을 다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이 내용 중에서 내가 이 부분만큼은 꼭 필요해,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좀 점검돼야 돼 라고 하는 날짜, 그리고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버겁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좀 내놓으셔서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면서 정말 금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대, 말씀을 삶으로 정말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노력들이 좀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월 한 달 동안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시리즈로 지금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모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 근데 그 장면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망명자의 삶을, 그리고 아주 이름 없는 목자의 삶을 살아냈었던 모세가 어떤 준비된 삶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가. 그는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성실했습니다. 목자의 사명을 다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정말 그 일상의 흔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영적인 민감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 마음속에 그렇게 새겼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생을 걸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진지한 응답을 모세는 했습니다. 이게 어쩌면 참 중요한 이야기고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큰 일을 하기 전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준비되어져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모세와 이어서 바로 모세의 시종이라고 불렸던, 오늘날로 말하면 보좌관이겠죠? 모세의 보좌관이었던 40년 가까운 세월 모세의 그림자로 살았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그는 오랜 시간 모세의 그림자가 되어서 어쩌면 모세의 그늘에 가려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인자.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지녔던 그 능력의 지팡이도 없었고, 모세가 경험했었고, 모세가 보여줬던 홍해를 가른 일,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목마른 목을 축였던 그 놀랍고 위대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켜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정말 모세의 그 엄청난 기적과 카리스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는 모세 했었던 그 상황에서 모세가 죽자 어쩔 수 없이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게 되거든요. 그런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죽고 모세 없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 여호수아의 어려움, 마음적인 부담감, 이것이 성경 전체의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그 시간 동안 땅만 쳐다보며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었던 여호수아로 등장합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9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너 능력 없다고 걱정하지 마. 너 손에 지팡이가 없다라고 걱정하지 마. 너는 내가 모세에게 줬던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이 말은 뭐예요? 때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주신 말씀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것은 바로 오늘날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시는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까지 들어오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은 두 번의 큰 물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에서 위기가 그 강을 또 그 바다를 만났던 사건이었죠. 첫 번째 바다는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되어 탈출해 나오기 직전에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었던 홍해였습니다. 근데 이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그것은 구원의 역사와 똑같은 이치로 역사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 아니면 어떤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바다를 갈라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갈라진 바다를 믿고 건너기만 하면 해방의 역사가, 구원의 감격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은혜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처음 맛보게 되는 구원의 감격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 내가 어떤 뭐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훈련을 받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40년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그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40년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40년을 훈련시킨 다음에 말씀으로 살아내는 마지막 그 역사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구원하셨을 때 그 홍해를 갈르신 것처럼 갈르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을 걸 때, 그 말씀대로 죽으면 죽는 그 각오로 나아갈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건너야 되는 두 번째 강이었던 요단강.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세상적인 환경을 고려한다면 정말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벽이고 어쩌면 불가능의 강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될 그 요단강의 시기는 1년 중에 강수량이 가장 최고로 높아서 강둑을 넘칠 정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강은 평소에 잔잔한 강이었고요. 잘 찾아보면 이게 강 폭이 좁은 데는 조금은 어렵지만 건너기가 그래도 수월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곡식을 거둘 그 시기, 우기인 그때는 이 상류부터 시작된 그 물길이 커져서 전체적으로 요단강은 강둑이 넘칠 정도의 그런 물류,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당시에 남녀노소 200만 명이 건너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강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인간적인 눈으로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쉽게 까짓거 하지요 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조건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거의 없더라고요. 인간의 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내 사례가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반응은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신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사라는 자기 자신 몸에서 어떤 환경인지를 자조적인 말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내 지금 상황에서 그런 반응에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이거 난 하나님이야. 너가 인간이라고 해서 나를 그렇게 취급하지 마.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이것을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어쩌면 너무 간절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거 하나 믿으라는 거죠. 여호수아서는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수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변화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리고 그의 변화된 삶이 이 불가능의 강이라고 생각하는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또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이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내가 기도할 때라든가 묵상할 때 내 자신이 다시 나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여호수아의 삶에서 이런 특별한 습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을 건널 일상의 준비 첫 번째 것은 그의 삶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여러분이 찬찬히 읽게 되다 보면 여호수아의 삶에서 아주 공통되게 발견되는 그의 행동이 하나가 발견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늘 기록합니다. 아마 강조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6장 12절.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그 속에서 어려움을 만난 사람을, 그 누가 문제가 있는가를 뽑기 전에 이 일을 행할 때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 8장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조모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는 공통적으로 보면 자기 혼자 아침 일찍 일어나고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하자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은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시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고백하며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기를 좋아했다라고 밝힙니다. 시편 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연약한 인간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없는 그 하루를 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왜 기독교 영성가들이 게으름이 악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그냥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게으름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날 하루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없이 어떻게 살까요? 라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있기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오늘 내가 공부해야 될 그 공부,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아침에 조금 부지런을 떠는 것, 그것은 단순한 부지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57편 시편 8절에 내 영광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는 다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훈계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지혜를 주셨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새벽은 늘 먼저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그렇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분주하게 사역하셨던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일상적인 하루를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조차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라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가 이것을 안 하고 산다라는 것이 어쩌면 교만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도 새벽에 깨어 구분한 시간과 그 시간에 기도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새벽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애둘러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 일찍 자야 됩니다.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상은 인간이 자야 되는 시간이 늘 정해져 있거든요. 그 시간을 무시하고 밤에도 늦게 자고 새벽에 깨운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부터 훨씬 젊었을 때 정말 교인들을 괴롭혔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만나기를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늘 새벽을 너 왜 새벽에 안 보였어? 이게 인사였으니까요. 그러면 청년들이 아무 말 안 하는 청년도 있지만 그 말을 듣고 가슴에 찔려서 정말 실천한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 청년들마다 저에게 그 하소연했던 것이 똑같았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 듣고 새벽을 지키려다 이번 학기 망할 것 같아요. 새벽에 깨다 보니까 하루 종일 정신을 차릴 수 없다라는 거죠. 가만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아요. 얘들이 공부하러 왔지 새벽에 기도하러 온 건 아닌데 제가 좀 흔들렸는데 근데 지금 이제 임상실험을 거쳤어요. 그렇게 피곤하고 정신이 없고 뭐 이제 그런 친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 길은 내가 갑니다. 목사님 그거는 제 개인 그냥 습관이니까 그건 타치하지 마세요 하고 말한 친구들하고 임상실험 결과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다가 망하는 것이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흥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된 정보를 알려줍니다. 밤에 더 시간이 많고 집중력이 생기고 한 공부 계속해야지. 사실 긴 밤 시간에 우리가 보내는 그 시간의 효율성은 아침에 여러분 한번 살아본 그 사람들이라면 그 효율성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부터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깨달음이 듭니다. 여러분 물론 부지런하다고 새벽에 다 깨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공, 세상적인 성공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을 기준을 삼아 살기를 원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부지런했다라는 것만큼은 여러분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 몫을 떼놓기 위해서는 나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남들 놀 때, 남들 쉴 때, 남들 지낼 때 똑같은 기준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 몫과 이웃 몫을 떼놔야 되는 우리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시간표로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 이것을 부인하고 아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내가 알아서 기도하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가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보여준 신앙의 왕도는 이겁니다. 아침에 일찍 구분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을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알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가 함께 따라가기를 소원하게 됐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첫째로 먼저 말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임재하는 것을 언약궤를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훈련을 받았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바로 이 시험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시험을 넘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으로 나가서 900m 먼저 앞서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서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대로 먼저 깨달은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함이거든요. 교회 안 와도 말씀 묵상하고 말씀 생활하고 혼자 예배 보는 것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알려준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보라는 거예요. 900m 떨어질 때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앞에 본 사람은 먼저 움직이면 뒷사람은 뭔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거든요. 먼저 말씀 깨닫고 은혜 받은 사람 혼자 알았다고 막 떠들고 혼자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읽었어도 먼저 깨달음이 있었어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서로 알게 된 이후에 함께 움직이라는 거죠.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나 먼저 그냥 행동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오합지졸, 우왕좌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는 이 교회는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지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공동체가 움직여야 되니까요.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뭘 요구했는지를 말씀해서 보면 성결함입니다. 이 요구는 여호수아가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가는 군대 대장인데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거든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넘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기본적인 군사의 지도자라면 아니면 세상적인 경영에 능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명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퍼뜨려 놓겠을 겁니다. 이 강에서 가장 폭이 좁은 데가 어딘지 찾아봐. 저쪽 끝과 이곳을 한번 줄을 매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래? 다리를 한번 놓으면 어떨까?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노력하는 방법들은 바로 이런 방법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마지막 조건은 엉뚱하기도 해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영을 다 배우게 하라. 이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을 건너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그리고 내 몸이 구분되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개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능함이 능치 못함이 없느냐라는 그 사실을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 지내왔었던 그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무장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구분하며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인 것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성도의 이름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구분된 자라는 이름입니다. 구분된 자라는 이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택하는 자. 이게 구분된 자의 말이, 의미거든요. 스스로의 방법을 찾으려고 헛된 노력을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거룩한 눈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에 있겠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먹으신 것도 아니라고 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다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 구약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본이 무엇인지가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은 온갖 그릇을 쓰십니다. 사람 입장에서 귀하고 사람 입장에서 천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그릇이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면 그건 그냥 하나님 그릇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다 쓰지만 딱 하나, 더럽혀진 그릇은 유보하십니다. 닦여질 때까지. 아무리 비싸도 그 안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다든가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 그릇이 비워지기까지, 그리고 닦여지기까지는 사용하지 못하는 이치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같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우리의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의 중요한 고비를 만납니다. 요단강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당연히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 주어졌지만 이 받은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삶으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말씀이 뭡니까? 새벽을 깨우는 인생들이 좀 되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나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뭘 보여줬습니까? 내 삶의 일상에서 성결하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막는 것은 납니다.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믿음 없음, 나의 이 깨끗하지 못한 삶이 문제입니다 하며 끊임없이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비로소 우리 앞에 있는 이 요단강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능력이 내 기준이 아니라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맞추어진 내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새롭게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자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내 마음속에 위로만 받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능력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내가 붙잡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그 아침을 깨는 정말 부지런한 그 새벽을 깨우는 그런 아버지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겸손함이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아버지 민감성이 하여금 아버지여 새벽에 깨어 주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아버지의 시간들을 우리가 아버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같이 발견하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아버지여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구분된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호수아와 같이 준비된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약속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애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결단하게 하시고 마음을 바꿔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들이 정말 곳곳에서 일어나서 정말 이 시대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이런 믿음 보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 우리가 마음에 알고 소원하게 하시고 애쓰게 하셔서 정말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놀라운 주님의 백성들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구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 능력이 이제 여호수아를 본받아 우리의 부지런한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함께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우리의 거룩하고자 하는 그 성결함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내 삶에서 실천하고 살아내기를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